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모든 실험들은 핵 탑재 미사일 발사 능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고지곳대로 믿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케이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디펜스 타임스 신문은 어제 스프레틀리 군도내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적 잠수부들을 발견, 식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로켓 발사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어리 크로스 리프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문은 로켓 발사대가 언제 설치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5월 베트남 잠수부들이 파라셀 군도에 여러 개의 낚시 그물을 설치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이슬람교 신앙에 관해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사우디를 방문한다며 이곳에서 50여 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의 오찬 뒤 급진 사상에 대한 대처 필요성 등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번 연설이 모든 문명의 공동의 적들에 맞서는 이슬람 세계의 단결과 이슬람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의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첫 해외 방문은 또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9일 동안 이스라엘과 바티칸 등 5개국을 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0년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다량의 군사 외교 비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해온 미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이 오늘 7년 수감 생활을 끝으로 풀려났습니다. 매닝의 변호인단과 미군은 보안상 이유로 사전에 그가 캔자스주의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매닝이 풀려나면 메릴랜드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닝이 유출한 비밀문서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폭로한 위키리크스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닝은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우려하고 투명성과 공공 책임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폭발해 보안요원 5명이 숨지고 지뢰 전문가 1명이 숨졌습니다. 소말리아 경찰청 대변인은 이 차량이 모가디슈 와다지르 마을의 경찰서 인근에 주차돼 있었으며 전문가 등이 폭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군은 차량 운전자로 의심되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며 당시 폭발은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6주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어제 하루 3명이 더 숨진 가운데 경찰관 1명이 접경지역인 타치라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전날 중부 바리나스 주에서 시위 도중 머리에 총격을 받은 10대 시위자 참가자가 숨졌으며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산안토니오에서 시위 도중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가 많이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은 각자 회담을 앞두고 돌출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과 우리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s there.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핵 개발이나 그곳에서의 모든 실험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전면 동결을 미북 간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긴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you have is a leader who is paranoid. He thinks that we're trying to have regime change. He thinks there's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정권 교체나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들에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ill tell you that if you are a country that is supplying or supporting North Korea, we will call you out on it. We will make sure that everyone knows who you are.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를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이며 모두가 그 나라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고 제재가 향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지원하든지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을 지원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에서 현 대북 제재를 살펴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5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sanctions are a way to go. The council's already gone this road and there is am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가 많이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핵 개발 등 북한의 모든 실험이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화 조건을 정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단과 그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16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latest ballistic missile tests by the North Korean regime.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도록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also imperative that we impose and fully implement more punitive and consequential measures to force
북한이 진로를 변경하도록 보다 징벌적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부과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missile launch, the seventh such provocation this year alone, clearly violates relevant.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감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9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를 제외한 27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All the military steps taken by the DPRK in its territorial land and air waters are
북한이 취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과 추종자들의 지속적인 핵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반박 발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위협은 정권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6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전 세계 22개 나라와 4개 국제기구가 각각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미국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미 의원들이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 본토 도달을 최종 목표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에 대해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최대의 압박 정책뿐이란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또 미 행정부는 즉각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멈추게 하기 위해 중국에 가하는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부에 이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많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바라소 의원은 밝혔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규모와 범위, 정교함에서 향상됐다며 괌의 미군 병사들과 시설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알래스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이번 주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지역에 지상 요격기 28대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법안은 고성능 요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에 미사일 방어 탐지기를 설치하며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미사일 방어청이 더욱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UN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일상적이고 위험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그리고 인권 유린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전개해 북한을 책임 추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끊어진 북한과의 연락 통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 들어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여러 구상을 했다며 대화 통로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뿐 아니고 남북 간의 전체적인 관리,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의 연락관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출근해 북한 측에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정상화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외교특보를 맡았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은 16일 정부 정책 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통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단절했다고 해서 북한 측에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라며 한국 정부가 먼저 6.15와 1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게 현실적인 수순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화 아빠. 병행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겠다. 그 연장선에서 대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부터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금처럼 남북 간 소통 창구가 모두 막혀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라며 북한도 창구 복원에 토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하트라인을 통해서 상호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죠. 옛날에는 청와대와 뭐 김정일 집무실과 하트라인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절십자 채널이든 뭐든 나든 모든 채널이 다 끊겨 있으니까 한반도 위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먼저 대화 통로를 닫았기 때문에 스스로 통로를 복원하긴 쉽지 않겠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도 있고 8.15도 남아있고 평창올림픽 참여 여부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로우 레벨에서의 남북한의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창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전화통화라도 그런 어떤 의사를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죠.
북한은 지난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 전화가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직통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빴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판문점 직통전화 채널이 단절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각자 돌출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전까지 긴밀한 교류와 조율을 통해 돌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언급해 한국인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 같은 상황이 재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미 방위 조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밑에서 아무도 얻어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가 마음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해봐야 나도 돈도 못 받아내고 반미 정서만 더 격화시킨다 이런 걸 누가 얻어받지 했으면 트럼프가 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막말을 한다 그러더라도.
천영우 전 수석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담당 차관보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급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이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건가? 네. 이런 지금 한국,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네.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방적으로 네. 북핵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랑 의논하고 한다라는 자세, 네. 협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잘못하면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이 거부 정서를 갖다가 유발시킬 네. 수 있다는 거 꼭 나름대로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릴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정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내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트위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한국으로서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워싱턴에서 기침 한번 하면 여긴 다 감기 걸려 독감 걸려서 끙끙 앓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워싱턴이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시아 동맹국들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 당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두 나라가 첫 정상회담에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수준을 또 너무 높이 책정을 해서 상대방에 실망하거나 또 그거를 알게 된 국민이 실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을 받들어 모시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데미지가 가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또 중국을 상대하기가 더욱더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관리들은 사드 배치와 연계된 방위비 분담 협상과 북한의 도발 등이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차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최소한대로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대통령이 이제 사드 비용 부담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환치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터프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전 영국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철회 문제를 꺼내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드 문제는 결국은요 근본 문제는 북한의 그 핵 위험, 미사일 위험, 안보 위협이니까 그 문제 진행하는 거하고 따라서 해야죠. 그거를 당장 지금 그런 식으로는 추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당장 그거를 뭐 다시 협상을 하자든지 그런 식은 못 할 겁니다.
라종일 전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이 정상회담 전에 다시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와 명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입니다.
노스코리아 김정은 두 ICC! 노스코리아 김정은 두 ICC!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유럽 총연이 지난해 말 자신들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탈북민총회 개최를 발표했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페이스북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작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북한의 인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지난 2004년 시작된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현재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9억 4천만 명에 달했고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1,7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쌍방향으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이나 동영상은 댓글과 공유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하급수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럽청년은 더 많은 유럽인들이 북한 내부 상황과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한 덕분에 많은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찾고 있다며 이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대학이 북한 인권 관련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메일로 와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고 싶다든지 프랑스 파리 쪽에서 우리 그림을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문의 오고
장 회장은 북한 상황을 전 세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 상황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40글자 이내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는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함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이용자가 3억 1,900만 명에 도달한 가운데 많은 유명 인사들과 기관들이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간사인 박지연 씨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트위터를 통해 북한 인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위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북한에 대해서요. 이제 많이 트위터를 해주고 영어를 올리고 이제 하시타그 노스 코리아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북한에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박 씨는 댓글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답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한다고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등 도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이에 대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반응, 탈북화가 성벽시의 영국 전시회 소식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한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북한의 독재자와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게 박 씨의 다짐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일단은 BBC에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BBC 라디오도 많이 했고 BBC 뉴스라든가 뭐 이런 TV 출연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프랑스 그 디베이트 24 거기하고도 했고요. 스웨덴 이런 데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연락 와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혹시 우리가 스웨덴어로 번역해도 되냐 뭐 스페인어로 번역해도 되냐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요.
박 씨는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 문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트위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는 뭐 이제 북한의 사소하게 뭐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것도 북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뭐 이런 글이라 올렸을 때 반응이 뜨겁게 오고 그렇다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거를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미국 내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하시는 이런 횟수나 이런 거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뭐 500명, 많으면 또 1000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링크를 열어서 확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조용히 알리는 데에는 좀 효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 부대표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아래 영어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표는 페이스북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북한의 인권에 관한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부대표는 앞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 인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뭐 여기 미국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체어가 돼서 서로가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활용성 있는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등지에서 주민들의 그 DNA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걸로 국제인권단체가 최근에 밝힌 소식 보겠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대학의 학부 신설을 도왔다는 추문에 휩싼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보좌관, 러시아의 내통 의혹으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16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당시 미 연방수사국 국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코미 전 국장한테 플린 존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관련 수사를 그만둬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은 수사 단축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채 플린 전 보좌관이 좋은 사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이렇게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코미 국장 사이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당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코미 당시 국장이 이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메모를 썼고요.
예.
일부 측근하고 고위 FBI 관리들한테 이 메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메모를 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다른 매체들도 별도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FBI나 코미 전 국장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플린 전 보좌관 관련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수사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말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전격적인 해임 조치의 논란 속에서 다시 이제 플린 전 보좌관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사임을 했고 FBI 수사는 어떤 것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지 다시 좀 살펴볼까요?
네. 플린 전 보좌관이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이 정권 인수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플린 전 보좌관이 이런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습니다.
예,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국영 TV 행사 연사로 참석해서요.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또 터키 정부의 일을 한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이를 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중장 출신인데요. 이 미군 장교 출신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슈프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요.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미 전 국장은 입장을 안 밝힌 상태고요. 백악관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서 일종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불법 행위입니까?
예,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은요,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려 하거나 지연시키려 할 경우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요. 이번 경우 의도를 증명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이 목적인데요. 중국 공안이 주민들의 DNA,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인 통합자료망을 만들고 있는 걸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월요일 공개 보고서를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소수계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국 당국의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죄를 저질러서 기소됐거나 범죄 용의자도 아닌 이 평범한 주민들을 상대로 DNA 유전자 정보를 채집하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예.
중국 공안이 일반 주민들의 혈액으로 DNA를 분석한 개인의 생체 정보들을 전국적인 자료망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담당자 소피 리처드스는요, 보고서를 통해서 DNA 수집은 특정 범죄 사건을 다룰 때 정당한 수사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네.
그조차도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마련됐을 때만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를 모으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활동이 소수민족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신장 자치구에 모여 사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예.
이 DNA 수집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6월에 신장 주민들에게 이 출입국 할 때 DNA 표본을 출입국 심사소에 내도록 했는데요.
예.
보통 특정 국가가 외국인들에게 입국 시 지문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자국민의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공안이 이렇게 수집한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예, 중국 공안부가 지난 2000년대 초부터요. 법정과학 DNA 수거고개통이라는 통합자료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민들의 DNA를 모아서 필요할 경우 당국이 전국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5년 말에 현재 약 한 1,400만 명의 DNA 정보가 모인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경우는 150만 명에 불과한 걸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DNA 정보를 자료망에 모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긴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예.
어제 AP통신과 영국의 BBC 방송이 이번 보고서를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AP통신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이 1,280만 명의 범죄자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보는 모두 범죄자들로부터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채집한 것들이어서 4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DNA를 모은 중국의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런 유전자 수집 행위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휴먼라이츠가 이 보고서에서요. 중국 당국이 최근 3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첨단 DNA 분석 설비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신장 일대 이슬람 교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신장 자치구 공안당국 관계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학을 운영하는 친구를 도와줬다,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고요?
네, 얼마 전에 오사카에 있는 특정 학교가요,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도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도왔다는 추문이 불거졌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 논란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또 다른 학교 관련 추문이 터져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오늘 이 오카야마 현에 위치한 학교법인 가케학원이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정부 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정부 공식 문서라면 어떤 내용의 문서입니까?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 전달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요.
예.
2018년 4월 개학을 전제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면서 각해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서에는 교육 행정을 관장하는 문부 과학성이 작성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한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각부는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예.
관저의 최고 레벨이라는 건 아베 총리를 가리킵니다. 이 문서가 지난해 10월에 나왔고요. 3월 만에 각계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친구가 운영하는 특정 학교에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오랫동안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부가 태도를 바꿨고요.
예.
그 혜택을 본 학교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인 걸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요, 의사와 수의사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에서 이 의학부, 치의학부, 수의학부 신설을 52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반세기 만에 수의학부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내놨는데요.
예.
앞서 설명해드린 문서가 작성된 직후였습니다.
예.
게다가 수의학부 신설 혜택을 본 각계 학원의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식사를 하고 또 골프를 함께 치는 친구인 걸로 나타났고요. 정치권에서는 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신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왔지만은요.
예.
오늘 이 총리 지시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가 공개된 거죠.
그렇다면 일단 최소한 이 정부 문서라고 공개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 측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베 총리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문건이라면서 언론 보도에 된 그 문서의 진실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예.
의미가 불명확한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0.5에서 2.5,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7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8도고요. 강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희천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6도고요. 사리원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은 가운데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0도, 웅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모든 실험들은 핵 탑재 미사일 발사 능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고지곳대로 믿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도서에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디펜스 타임스 신문은 어제 스프레틀리 군도내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적 잠수부들을 발견, 식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로켓 발사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어리 크로스 리프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문은 로켓 발사대가 언제 설치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5월 베트남 잠수부들이 파라셀 군도에 여러 개의 낚시 그물을 설치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이슬람교 신앙에 관해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사우디를 방문한다며 이곳에서 50여 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의 오찬 뒤 급진 사상에 대한 대처 필요성 등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번 연설이 모든 문명의 공동의 적들에 맞서는 이슬람 세계의 단결과 이슬람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의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첫 해외 방문은 또 이슬람교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9일 동안 이스라엘과 바티칸 등 5개국을 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0년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다량의 군사 외교 비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해온 미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이 오늘 7년 수감 생활을 끝으로 풀려났습니다. 매닝의 변호인단과 미군은 보안상 이유로 앞서 그가 캔자스주의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된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매닝이 풀려나면 메릴랜드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닝이 유출한 비밀문서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폭로한 위키리크스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닝은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우려하고 투명성과 공공 책임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폭발해 보안요원 5명과 지뢰 전문가 1명이 숨졌습니다. 소말리아 경찰청 대변인은 이 차량이 모가디슈 와다지르 마을의 경찰서 인근에 주차돼 있었으며 전문가 등이 폭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군은 차량 운전자로 의심되는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며 당시 폭발은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6주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어제 하루 3명이 더 숨진 가운데 경찰관 1명이 접경 지역인 타치라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전날 중부 바리나스주에서 시위 도중 머리에 총격을 받은 10대 시위 참가자가 숨졌으며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산 안토니오에서 시위 도중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